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얻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의 만남은 주어진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얻는 만남이 아니죠. 하지만 배우자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처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일어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거기에 있는 그 수감자들에게 당신이 왜 감옥에 오게 됐는가 이런 질문에 그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리밥을 먹게 됐다 그런 대답이 있답니다. 이처럼 친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가 은퇴 생활에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필요하지만은 삶을 같이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은 친구가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취한 UC 샌디에고의 정치사학과 교수로 일하는 제임스 폴러 교수님은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의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그 다른 친구가 행복해진다면은 당신 주머니에 5,000불이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 가까이 있는 친구 행복해지면은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조사하면 평균적으로 25% 또는 60%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 내 주변에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세상에서 정말 둘 데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통틀어 찾아보기 아주 힘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아버지로 든 왕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극도로 싫어하는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그 기준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관계를 통해서 맺는 그 관계의 끈,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렵죠.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부모의 재산 상종 문제로 소위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며 싸우다가 평생 등을 돌리며 원수 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 다윗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신분은 너무도 차이납니다. 한 사람은 왕자요. 한 사람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은 다윗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됐고 요나단도 성령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 한 마음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한 마음의 삶을 나눴던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통해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 것은 움켜쥐고 남들과 나눈 것은 관심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그렇게 진실되게 주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목동의 신분을 가진 다윗에게 주었다고 사절에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옷은 신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었습니다. 모든 지와 명예를 다 던져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옷을 벗어던 줌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다 말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칼과 띠, 군복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 진실되게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본성이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우정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안면 있는 이웃들은 많아도 정말 진실한 친구가 드문 이 세상입니다. 잠언 27장 6절을 기록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맘잡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실되고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맺어진 친구,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잠재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친구를 많이 그렇게 두었어?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만 진정 나를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함께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요나단같이 생명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친구를 갖기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과 사귀게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나의 조건과 형편을 보고 맺는 친구 관계는 있어도 주님과 같은 친구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진 하늘의 권세와 능력, 모든 영광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친구로 찾아오셨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사람이란 서로 가치관과 생각하는 것이 통할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친구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끌어당기는 힘과 매력이 없으면은 그냥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인간 조건을 넘어 생명을 나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중심에는 바로 세상의 조건이나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나 인간적인 이기심과 육심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주님의 사랑에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서로를 귀한 동역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친구 관계를 계속 풍성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무한정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존경의 은혜를 나누기에도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그 화살처럼 그렇게 바로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형제 자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한 가족임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광야 인생 속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 받는 조나단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경험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조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에 반해서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참 위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의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감정을 다시 못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로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거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왕을 환영하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문제는 7절에서 시작되지요. 7절로 가겠습니다.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됩니다. 여인들이 뜬을 미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 그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영어를 보면 very angry 했다. 아주 분노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놀리고 내게는 천천만 놀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한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냥 노래로 찬양한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 속에서 사울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고 불행한 결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것은 자세히 낱낱이 지켜봤다 말합니다. 저희 의처증, 우부증에 걸리면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한국 새 번역을 보면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분노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양 한 주님이 주신 평강에 대해서 불렀지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그 마음에 그 평정심을 놓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질투심을 가지고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주목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 악한 마귀가 귀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그가 스스로 이기를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이 창으로 찔러 목숨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 두 장 앞에 보면은 16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리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자 성령이 떠났습니다.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보면 그 후에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자신의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12절 말씀 보면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사울이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 다윗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요 다윗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충성된 장군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지 다윗이 작사 작곡해 가지고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여기에 상처를 받으며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처럼 다시 돌고 돌아와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만들어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젊은 청년이 바벨론 그 후에 다리오 메데바사 그 나라에서 다리오 왕 국무총리를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 자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나? 그 다리오 왕의 주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죽여버릴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한 무엇을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는 사자굴에 밥이 드는 그 법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런 간신들의 꾀에 넘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간신들이 끌려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천사들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간신들은 모두 다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져 밥이 되었다. 다니엘서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도 시기와 질투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 계속 쏘아다는 불화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기와 질투가 달린 화살이에요. 시기와 질투 행위 붙들게 되면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함께 감사하고 은혜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막는 것이지요. 은혜로운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실체예요.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이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 바로 시기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의 자리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이 아니에요. 마음과 육체가 병이 드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왜 행복해야 될 가정생활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관계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지, 내가 가진 꿈과 기대는 계속 꼬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왜 힘들어하든지, 다른 데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야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삶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사단은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세상은 겉을 보죠. 겉을 바꾸려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워질 꿈꿉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하게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면은 뭔가 달라질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을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 법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더 많이 납니다.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바꾼다 해가지고 달라집니까? 나쁘면 나쁜 대로 죄를 짓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면 비상한 대로 지능적인 범죄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몸이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을 비유한다면 마음의 그릇이 무엇으로 채워지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골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출발점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서 심적 고통을 겪고 갈등하면서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혼란도 찾아와요. 이러한 삶의 위가 여러분에게 올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문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하십니다. 주와 우리가 함께 하시면 주의 생각이, 주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질투와 원망이 찾아올 수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요.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권한을 주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 속사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성은 나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실 때 놀란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작은 천국이 점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의 육의 습관, 소욕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이에요. 주께서 오시기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빈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주장, 욕심이 주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불가능합니까? 아니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시도록 그분의 도움을 찾아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어둡고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믿음 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란 회복과 치유와 변화 역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힘든 환경,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을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의 세력, 죄의 힘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한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에게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능력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욕심, 생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감사했다 이 말이 빠졌어요. 그가 치른 전쟁 승리 거둘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벌에서 감사의 내용이 시편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는 분노하며 불평하며 사울을 저주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미움받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겪는 상황 속에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다는 것은 시편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의 계기로 만들게 되고 더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상처를 수없이 받았지만 다윗은 상처를 쓴뿌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멍든 심령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정도 아니라 다스리라는 것이지요.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강의 마음과 감사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한 부분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질투의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목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세 분의 목사님이 한 곳에서 한때 사역하셨습니다. F.B. 마이아라는 신학자 목사님과 찰스 펄전, 설교의 황태자로 부르는 위대한 침례교 목사님과 또한 캠벌 몰간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F.B. 마이아 목사님 마음에 다른 두 목사님에 대한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몰건 목사님처럼 이런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저 두 목사님 된 질투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질투와 시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처럼 들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그러면 바꿔봐라. 질투를 없애라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번 해봐라. 주님의 이런 감동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의 목사님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의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남거든 그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그 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요. 어떤 때는 즐겁고 기쁜 일을 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다 해도 만병통치약이 있다 해도 환자가 치료받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다른 일 뭐 이런 일 자꾸 말하고 관심 둬봤자 소용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질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절단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런 어두운 좁은 생각을 씻어내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한 마음, 감정, 쓴뿌리, 병든 마음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치유받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영광과 기쁨을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